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아멘. 오늘 대강절 3주째 말씀 도움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번은 그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빈번하게 하는 것처럼 석션 기구를 이제 사다가 열심히 이제 사용을 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핸디맨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쉽게 문제를 찾더군요. 이게 이제 전문가와 이제 일반인의 차이죠.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였냐면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정화조로 통하는 화장실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 연결 부분에 이게 나무의 그 잔 뿌리들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들어가서 그게 이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잔 뿌리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전문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준다 이런 그 전문가의 그 진가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고는 화장실에서 터졌죠.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화장실과 연결된 먼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화장실은 아무 탈 없이 이제 잘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지만 저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숱한 문제들이 많이 터지죠. 무엇보다도 내적인 가치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성품이라든지 또는 내 나약함 또 강팍한 마음 또 이런 문제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외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습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듬어지지 않는 기질의 문제라든지 또 행동 양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막힌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답답함이 있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죄인이야, 연약해.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묻게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 내 안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또한 그것이 또 장애물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관한 또 우리의 삶에 관한 제반 모든 문제들은 내 안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에서 찾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내가 나선다고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안에는 전문가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메시아 종의 노래를 이제 같이 읽었는데 말씀 속에서 종의 소명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가 4절에서 보셨듯이 자신이 곤핍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 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곰핍한 인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리고 구비하도록 이렇게 도우십니다. 인간이 어느 부분에서 치유되어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그런 온전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0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그 중에 본문에서 이제 제일 빈번하게 같은 그 컨텍스트에서 맥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종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인간을 이렇게 친히 돕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종은 우리가 먼저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죠. 도대체 어떤 체험을 겪으면서 인간을 도우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볼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크게 두 가지 기둥을 세우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우리 인간을 도우시는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은 첫 번째로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배움의 체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배우고 익혀서 전하고 가르쳐 도우십니다. 이것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인간들과 다른 부분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또 그리고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전달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온전한 배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탈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배우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서 첫 모범으로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남을 우리가 돕는다고 할 때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도우면 되고 저렇게 베풀어주면 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돕고 싶은데 도우면 그 도움이 거절당할까 봐. 그 미리 두려워서 아예 도움을 줄 생각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죠? 자기식대로 도우려고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익혀서 확신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는 도움이라는 것은 비록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쓸모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은혜와 확신 가운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온전하게 나가는 그런 수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시행착오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용기 있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심이 더욱더 커지면 자기가 더 온전하게 선해지고 그리고 내 능력이 더 커져서 또 도울 수 있는 자질이 내 안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하나님과 더욱 온전히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고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배우는 능력을 터득합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능력을 터득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은 세상에서 고통과 배척과 수치를 당하는데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움을 주는 입장이 더 나아야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상식입니다. 흔히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긴 하겠는데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자신이 좀 나아져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시는 바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수욕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 그 가장 낮아진 비천한 자리에서도 자신이 도울 수 있다라는 입장을 연기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여호와께서 늘 순간순간마다 그때에도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우심을 입고 있었고 그 도우심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런 낮은 자리에 있고 비천함의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도움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부끄럽지 않고 그의 돕는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 고난이 오고 수욕이 당한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학자의 혀가 사라지고 자신이 터득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보통 인간들인 우리들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참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인간이신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고통과 수난을 받으시고 결국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의 처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이 모든 인류를 향한 진정한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파헤치고 깨달아야 할 진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을 향한 어떤 도움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는 직접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영역에서의 도움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하신 화장실 사건을 기억하시죠?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좀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화장실과는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막힌 파이프를 뚫어서 통하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고 이제 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전반부만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능하게 열어주었다 이런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십시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건 또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답니다. 우리 둘 사이가. 그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근데 둘로 하나를 만드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와 관계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맞으면서도 수욕을 받으면서도 못 박히면서도 6시간 동안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숨을 가쁘게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계시면서도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고백, 이것이 당신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모습 아래 우리가 깔려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울 수 있는 자다. 진정한 도움이 되는 자다. 이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 바닥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나 하나뿐이다. 역설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충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관심이, 십자가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러한 십자가의 저의를 깨달으면 십자가 도대체 뭐야? 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을 역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이 인간을 도우시는데 겪었던 체험, 즉 배움의 체험, 그리고 고난당하심, 고난의 체험, 이 두 체험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 종이 어떻게 메시아로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간 모두를 도우실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신약성경 뒤쪽에 있죠. 354면 부분에 있습니다. 355면 부분이기도 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도우신답니다. 또 뒤로 좀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대요. 근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까지 받아보신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우리의 묵상이 여기서 그치면 어떤 와닿는 교훈이 없습니다. 그냥 동경상렬이려니 이런 그 수준의 그냥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알아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죠.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더 잘 이해하고 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를 알고 열을 터득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와 똑같은 병을 알지 않아도 다른 병을 앓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자기가 아픈 것만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앓은 병만 최고로 아픈 병입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가지각색이지만 하여튼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수준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과정에서 다른 인간과 가장 다른 점은 죄가 없으셨다라고 그 두 마디를 기록한 거기에 그 문의 핵심의 키가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죄가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기독론의 뭐 피상적인 문구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험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인간과 같이 시험에 넘어가지고 유혹에 빠지고 하는 그러한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거기서 넘어가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또는 예수님은 이제 순종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면 예수님은 매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끌리게 하는 유혹 그것을 물리치셨고 또 자기가 파괴될까봐 그 극한 상황에 가면 자기가 멸망할 것 같고 버림받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파괴될까봐 생기는 그런 두려움에 끌리게 하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그 진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내가 영원히 파괴될 것 같은 두려움은 인간의 죄를 대변하는 매우 치명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성은 애교가 아닙니다. 죄의 뚜렷한 성향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멸망할 것 같은, 끝내는 아무것도 없이 허무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그냥 인간이 다 같이 그냥 의례 느끼려니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뚜렷한 죄의 증상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이런 자기 중심성에 내버려 두지 않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도와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그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또 파괴에 대한 두려움과 대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이렇게 분명하게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더 크게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그 비스타 넓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일련의 파노라마들이 예수님에게 큰 힘을 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바로 그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미래는 이래야만 해. 이런 어떤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을 버리는 모델로서 예수님은 치열한 당신의 내적인 싸움을 싸우시면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승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던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의 선포를 하게 하셨고 큰 힘을 얻어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실 수 있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이 축복을 체험하고 맛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것이죠. 무슨 말이죠? 모든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우리의 비천함과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시고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너도 나올 수 있어. 나와 함께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고통만 겪었다고 남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기적으로 원하는 그 차원으로부터 인간 세계 너머의 하나님 세계로 나아가서 그 축복과 넓은 세계를 맛보고 경험한 자는 내가 가지려던 것, 내가 성취하려던 것 모두 다 이 세상에서 갖게 된다 하더라도 더 나은 세계를 보고 향유할 것을 위해서 내가 더 나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말 자체는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내가 그런 맛을 보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남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예, 우리가 뭐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의 예가 많습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분 제가 말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원래 이 천성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성이 좋고요. 근데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 의탁을 하고 그리고 사역에 헌신을 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 이런 것을 단절하고 수년 동안 집거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고독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여러 해, 여러 날들을 보낸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해졌을 때 그가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예전의 테레사와 그때의 테레사는 완전히 다른 테레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셨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먼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멸망하고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담대함과 용기로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영생으로 나아간다.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생명의 파워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체험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합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눈이 뜨이면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실체에 눈이 뜨이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도움을 경험했다면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새로운 간구의 제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삶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상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종의 도움을 입고 결실을 맺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실제로 입은 자라면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시각이 뭐 그렇게 크게 활짝 열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주는 행동이 진정으로 필요한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회의하는 분들은 애교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적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로 막힌 파이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뚫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은택의 도움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조그맣게라도 입증해 보이십시오. 그런 삶의 그 실천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고 더 큰 힘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2주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큰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또 주변에 극심한 고통과 난관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빠서 못하시겠으면 교회 나가시면 봉투가 많습니다. 그 봉투에 그분의 이름을, 전달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작정하신 또 결단하신 액수의 돈을 넣으시고, 그리고 붙이셔서 밀봉하시고, 그리고 헌금 시간에 내시면 재정부가 뜯어보지 않고 그분에게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이것을 지목 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불이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스운 돈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보는 행위입니다. 나의 자랑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이제 생명력이 넘치고 영적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 운영과 제도나 뭐 형식 이런 게 취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이런 것에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부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복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드물게 보이는 이 시점, 이 현재 우리의 상황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분께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필요한 잘난 자존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져도 엎드려지기에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숙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이 말씀은 내가 주님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번 요청으로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화려하고 편하고 일시적인 일회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기 성품으로 고통받고 어떤 이들은 습관으로 고통받고 관계에서의 문제, 뭐 돈의 문제, 영적인 빈곤의 문제, 능력 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고통과 쓰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덮여진 길입니다. 그러니 편하고 화려한 길은 아니죠. 그 길에서도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애쓰고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 내적인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어떻게 나간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고 그렇게 내적인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러면 비로소 어느 순간에 거기서 주님의 도우심, 영적인 실체의 새로운 세계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자기 무릎을 친다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30년 했던, 50년을 했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죠. 매우 간단하지만 강렬한 만남이고 보기 전에는 그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있을까 하던 것이 보고 나서는 내가 왜 못 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새로 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새로 만나신 것 올해 몇 번 체험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겠죠? 예수님은 맨날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학적인 명제 문구 몇 개에 매달려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늘 내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게 다가오시는 메시아의 도래 속에서 진정한 도움을 실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이로운 은택으로 확신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도움을 실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배워서 익혀서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방식이 우리의 삶에 익혀지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극상의 가치를 지닌 정말 참으로 귀중한 삶을 사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